예,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랍니다. 옛날 중국 고전에 옛날 중국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말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의 아들 말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말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종마는 아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을 좋아하니까 그 아들에게 말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오랑캐 땅으로 이 말이 뛰어가 버리는 겁니다. 말을 놓쳐버리니까 큰 재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웅이 어르신, 그 말을 잃어서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세웅이라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하늘의 뜻이라면 잃어버려야죠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인가 있으니까 그 뛰어넘어간 울타리를 뛰어넘어간 그 말이 오랑캐 나라에 가서 여러 말을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 한 마리가 나갔는데 서너 마리가 돌아오니까 이 재산이 갑자기 얼마나 증축되었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웅이 어르신, 한 마리 말이 나갔는데 여러 마리 왔으니까 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라고 막 좋아하면서 부러워서 칭찬했답니다. 그러니 그때 또 이 세웅이라는 사람은 이게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오랑캐 나라에서 건너온 말들을 자기 아들이 훈련을 시키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찹니다. 혀를 차면서 복이 화가 되었다고 혀를 툭툭 차니까 또 이 세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모를 일이다. 이 화가 나에게 어떤 복을 줄지 모를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1, 2년 후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젊은 남정네들은 다 전쟁터에 다 나가는 징병당하는 그런 큰 전쟁이었는데 세웅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다리가 붉으니까 전쟁터에 못 나갔죠. 그런데 마을의 모든 청년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전쟁이 너무 심한지라 모든 병사들이 마을터에서 나간 모든 젊은 청년들이 다 전사해버리고 말았다네요. 그런데 이 세웅이라는 아들은 세웅의 자녀들은 다리가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못 나가서 살았죠.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은 그때서 또 어르신 말이 맞네요. 세웅이 어르신 말이 맞네요. 그게 또 그 화가 당신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늘의 일은 우리가 모를 따름이다. 하늘의 일은 우리가 모를 따름이다. 그래서 세웅지마, 인생은 세웅지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데 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우리가 너무 잘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쩌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좋은 쪽만 보고 나쁜 쪽은 외면하려고 하죠. 그리 한쪽을 나쁘다고 표현하고 한쪽은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어쩌면 이 세웅지마 좋고 나쁜 것을 가장 경험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읽은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천하의 가운데에 그 엄마들 사이에서 요셉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아버지로 보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로 보면 11번째 아들이고 엄마가 4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라헬의 첫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11번째 태어나거든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다른 아내와 또 후처들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못 낳으니까 이 라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겠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요셉을 낳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길가에서 놓습니다. 돌아가다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놓는 중에 엄마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길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도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입니다. 그죠? 길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이 남편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라헬이 낳은 이 첫 아들도 사랑스럽고 둘째 아들도 사랑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에게 라헬이 낳은 첫 아들 11번째 아들 이 요셉에게 많은 사랑을 막 베풉니다. 흔히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낳은 아이 이 요셉을 야곱이 사랑스러워하더라,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스러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세세옷도 입히고 굉장히 사랑스러워합니다. 특정 아들을 사랑스러워하면 특정 아들이 행동이 아주 버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아이들 많이 키워보셨나요? 특정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받는 아들은 버릇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다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도 17살인데도 불구하고 17살 같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현재 지금 고1, 고2 정도가 되겠죠. 17살인데도 불구하고 채색옷을 입고요. 형들의 단점들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해 줍니다.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요? 형들이 싫어하죠. 형들이 싫어하니까 형들이 아 이것 봐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씨 라고 합니다. 뭐 아버지만 모르면 한 대 화장실에 뒤에 가서 어떻게 집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하니까 항상 이씨, 이씨 합니다. 이씨 하는데 또 이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주네요. 그리고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들아 내 이야기 들어봐. 뱃단을 우리가 잘랐는데 내 뱃단이 갑자기 쓰고 형 누웠던 형들 뱃단이 일어서서 내 뱃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게 미운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형들이 사랑스러워, 그 동생이 사랑스러워지겠죠. 아주 사랑스러워지겠죠. 겉으로는요. 형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고? 이것 봐라. 또 이씨 하는 겁니다. 또 며칠 지나서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아 내 이야기 들어봐.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했어.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들이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우리 동생 사랑스러워 라고 했을까요? 아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놈이 그 버릇을 언제든지 한번 고쳐야 되겠다 라고 형들이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저거 죽일까? 저거 왜갖고 살릴까 죽일까?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아마 형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이제 목축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느라 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 산 넘고 물 건너 이 야곱이,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물어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요, 저 멀리서 요셉을 보니까 형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거 죽이자, 저거 죽이보자, 아버지도 모르게 저거 우리가 죽이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아들 로우벤이 장자니까 동생이 와서 누구에게 죽거나 혹은 동물에게 살해를, 동물에게 먹혔다면 제일 큰형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동생을 살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잡았을 때 요셉을 그냥 우물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려주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면 로벤이 이 야곱,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때마침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네요. 무역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형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거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 않느냐. 저놈아, 저거 죽이지 말고 우리가 피를 나눈 아버지가 같은 형제니까 저거 우리 팔자, 노예로 팔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이 모든 형들이 다 동의를 하고요,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자, 인생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다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고,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불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파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구렁텅이에 잡아넣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스러운 단어가 한 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무런 요셉이 했는 기록,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배신으로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되고, 또 형들이 팔아서, 은 20냥에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무엇을 크게 깨달았을까요?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 믿을 놈 없다. 심지어는 나와 피를 나눈 형제라도 나를 버릴 수가 있구나. 나와 같이 피를 나눈 친척들이라도, 일가라도, 혹은 형제 자매라도 나를 팔 수가 있구나 라고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합니까? 오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지금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친척들의 배신, 혹은 같이 사업하는 사업의 동반자들의 배신, 어쩌면 형제의 배신, 어쩌면 사업 파트너자의 배신, 어쩌면 직장 내에서 또 혹은 관계기관에서 줄을 써야 되는데 줄을 잘못 써서 외면당하는 그런 배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오늘 요셉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잘나가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떨어지는 요셉. 이때 요셉은 침묵하는 그 침묵 속 가운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요셉은 아니었을까요? 세상 사람 믿을 사람 없구나. 세상 사람 의지할 것 없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39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다. 요셉과 함께 해주신다.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철저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철저히 여호와 한 분만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철저히 현실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면서 오직 여호와만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요셉이 가정에 보디발 집에 온 가정의 총무가 되니까 누가 꼬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꼬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하는 말이 처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꾸 피합니다. 피하는 중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니까 비로소 요셉이 입술을 엽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시 오르막에 올라갑니다.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정상의 이제 군대장관 왕의 친입 부대의 경호대장의 집에 모든 살림을 사는 총무가 되었지만 거의 차관급 정도가 되었지만 어땠습니까? 유혹을 거절하는 그 탓으로 누명을 씌워주게 되죠. 누명 탓으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 그 자리에서 와장창 떨어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으로 이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도 요셉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않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때는 요셉은 뭘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차관 자리에 있다가 감옥소에 왕의 죄수로 들어가게 된 요셉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아니, 함께 하심을 믿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비록 30년의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높을 때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나 형들에게 몰려서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나 또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아 총무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의 아내의 누명에 씌어서 감옥소에 들어갈 때나 항상 하나님과 요셉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요, 그곳에서 요셉은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꾸준히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에 올라가면 너무 좋아하지 않는가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인생의 내리막에 내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요? 너무 슬퍼해 본 적은 없나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조금만 좋아하면 올라가면 너무나 좋아하고 조금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이웃 원망, 친척 원망, 동료 원망, 상사 원망. 요셉은 그러한 삶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의 패턴 가운데 오직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실 것인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죽는 가운데도 자신이 있었고요, 감옥소에 들어가도 자신이 있었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걸레질도 열심히 했고요, 빗자루질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지는 않은가요?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또 착각하지 않는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위에 세우시려고 이 아래 자리에 보내시지는 않았을까요? 이걸 우리 기독교식으로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래로 보내신다. 어쩌면 그 반대로 아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에 보내신다. 이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눈으로 우리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요. 일 직선상에서 보면 올라가나 내려가나 내가 볼 때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많이 떨어진 것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어떨까요?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건 하나님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 너가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이 답변만 있을 뿐이지 너가 올라갔구나, 너가 떨어졌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를 떨어뜨리지는 않으셨는가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던가요? 그래야 내가 그분에게 더 매달리지 않았던가요? 그래야 그분이 더 필요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떨어졌어야만,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야만 그분을 찾는 수준 낮은, 어쩌면 너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39장 말씀에 보면 39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고요, 39장 2절 3절 그리고 39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 합해서 네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나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요셉도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라는 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요셉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속해서 주어진 일, 제수로서의 일, 마당 쓰는 일, 제수로서의 해야 될 일, 간수장의 일들,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떨어지면 때려차아프라. 내 인생의 와일로 차아프자 라고 하진 않습니까? 어쩌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추락되었다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요셉은 인생이 바닥에 떨어진 그곳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일에 주어진 오늘 이 현상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미움당하십니까? 외면당하십니까?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소탈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이 힘듭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부산 저축은행에 수천만 원 예금 시켜놨다가 떼어버렸습니까? 열심히 버십시오. 또 열심히 벌어서 이제 정직한 은행, 믿을 만한 은행에 저축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옥상 위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차에 연탄가스 피우지 마시고요. 이상한 약들 먹지 마시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있는 이 역사의 현장, 내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때에 비로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자, 우리 생각은 이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스라엘에서 뛰어나게 성공했다가 그래서 어쩌다가 애굽으로 대신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꿈 해석해서 총리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하시잖아요. 왜일까요? 이런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산이 있고 골이 있다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좋고 나쁘다고 자꾸 평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너희가 내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너와 나와 함께 하는데 골이면 어떻고 산이면 어떻겠느냐? 좋은 일이면 어떻고 나쁜 일이면 어떻겠느냐? 너와 내가 함께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요셉의 고백과 요셉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다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노예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총리로 또 간수장의 제수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누명까지 씌워서 죽을 위기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경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성경 뒤를 더 유추해 봅시다. 요셉의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센 땅으로 가서 풍요롭게 삽니다. 그죠? 이 민족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둡니다. 78명을 거둡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것이 그것만 복이었습니까? 또 환난 오지 않습니까? 그 좋던 복이 그 좋던 고센 땅에서 뭐가 됩니까? 점점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후손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또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이 복이었습니까? 화겠습니까? 출애굽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나갔습니까? 자, 우리는 거시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인생 한 살부터 여러분 현재의 인생까지 또 미래의 인생까지 한번 일직선으로 봅시다. 위에서 봅시다. 나를 위해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오르막 내르막 하늘에서 보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큰 명예를 가졌고 큰 부자가 되었고 큰 권세를 지닐지라도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 사람들 볼 땐 좋은 거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너와 내가 함께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화, 그건 어쩌면 일직선상에서 보면 그저 그만한 삶이더라. 그저 그만한 삶.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그저 거울뿐입니다. 자, 조목사가 지금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이 거울 앞에 딱 서면 이 거울이 조목사는 예쁘게 봐줍니까?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자, 또 저 거지가 지나갑니다. 머리에 엉커진 거지가 여기 왔습니다. 이 거울 앞에 하면 거울이 피할까요?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있는 그대로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게 있는 그대로고 사업 성공했고 실패했는 게 있는 그대로라면 장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진인은 참 사람은 마음 서기를 거울같이 하니 배웅도 아니하고 마중도 아니하고 응화대 속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에 넉넉히 모든 사물을 견디어내면서 몸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겁니다. 거울은 참 사람은 내가 참 사람이라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 사람이라면 거울 앞에서 현재의 내 모습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참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래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위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으며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